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9절 15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인간의 역사책을 보면 위대하다고 하는 많은 건물들과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오래전 우리 유스그룹이 선교여행 갔던 페루의 마추픽추, 인도의 타지마할, 또 그리스 아데네의 파르테논 신전 등등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책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러한 건물과 조형물들입니다. 이 모두 인간이 설계하여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해서 지었다는 조형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책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셔서 인간으로 짓게 하신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셨던 텐트입니다. 지상에 지어졌던 건물 가운데 처음부터 모든 세부사항에 있어서 100% 완벽했기에 다시는 구조 변경을 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었던 유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짓게 하신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 장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주시는데 이 설계도의 모든 세부사항은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도 이 장막보다 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포괄적으로 자세히 완전하게 밝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부사항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늘 설계도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장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시면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여기 식양이라는 것 모양과 격식, 패턴을 가리킵니다. 이제 내가 거할 텐트를 지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해주는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장막과 가구들을 지을 것이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짓지 못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식양을 따라서 패턴을 따라서 지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세부사항까지도 지시하는 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밖에 걸리지 않으셨지만 모세에게 성막을 설명하시는 데는 40일이나 걸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는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장막을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설명하셔야 했고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구절 말씀을 회고하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희는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나니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기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패턴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왜 장막을 짓게 하시면서 시시콜콜이 자세히 지시하셨는가? 그 이유는 장막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장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26장과 27장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장막은 너비가 20규빗, 길이가 60규빗 되는 텐트였습니다. 약 90피트 되는 텐트였어요. 우리 메타제로 바꾸면은 9m, 27m 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약 2700 스퀘어 피트쯤 되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잘 사는 사람들 한 3,000 피트 되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건물이 들어있는 대지는 약 1만 스퀘어 피트 되었고 군에는 높은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장막 밖의 마당에는 제사를 드리는 노제단이 있었고 정결 예식을 위한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그 자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실, 성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었고 안방,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성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금촛대, 향단,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었고 지성소 안방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의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들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8절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고 하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정말 함께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장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막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장막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면서 같이 사신 거예요.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합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어는 장막을 치심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버너클 하셨다 동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물리적인 텐트를 치시지 않고 혈과 육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예전에는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상에 안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첫 번째 가구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조그마한 나무 상자입니다. 그 증거궤,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속에 증거의 돌판, 언약의 돌판이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가운데 왜 언약궤를 먼저 만들게 하시는가? 왜 텐트부터 시작하시지 않고 가구부터 시작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지는 성막의 내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집 내실, 가장 은밀한 곳부터 그 안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것부터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10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합니다. 증거궤는 길이가 2.5, 넓이가 1.5, 높이가 1.5 되는 평이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1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약 15cm에서 20인치. 우리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15인치로, 어떨 때는 18인치로 계산한 것을 봅니다. 증거궤의 기본 구조는 간단했지만 장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전체를 그4 곱하기 3피트, 그거보다 조금 적은 상자인데, 이거 전체를 왕의 왕 되신 분께 합당한 불순물이 없는 정금으로 덮고, 정금으로 윗부분에 몰딩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4절을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금고리를 금으로 만들라고. 그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 저 편에 두 고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라. 궤 양편에 고리가 두 개씩 있는데 거기다 채, 볼대를 만들어서 끼고 그것을 들어서 운반하라. 다시 말해서 언약궤 자체는 만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15절을 보면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채로 두고 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볼대는 절대 빼지 말라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증거궤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했고, 따라서 죗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지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증거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사장도 만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증거궤를 옮기다가 죽임을 당한 웃사를 보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또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올 때,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나올 때입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따라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은 임의로 가까이 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도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짧지만은 한세 가지 교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네게 보인 그대로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실함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섬기다가는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불쾌해하시고 하나님이 죽이시는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하거나 희석시키지 않고 100%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 말씀 95% 순종하면 세상 기준으로 볼때꽤잘 순종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이 내 말을 불순종했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심이 있으나 지식이 없도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뛰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종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의의로 하나님의 의의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구역 성경 공부에서 복음서를 돌아가며 계속 공부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복음서 하나라도 자세히 공부한 사람이 드물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전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알때 열심으로 그 지식에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11절서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건너뛰면서 읽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밑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말씀합니다. 언약궤 자체도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고 거기에 양 곁에 두 개씩 붙이는 금고리 고리도 금으로 만들고 그것을 꿰는 채 그것도 금으로 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순금으로 도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지상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매년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인들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에게는 오만 가지 카드와 비싼 선물들을 하면서 막상 자신들에게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신 주님께는 주님 생일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는, 주님의 은혜로 1년 동안 그 모든 것을 거둔 추수감사절에는 입을 싹 씻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백이장 찬송은 모두 헛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했듯이, 교회를 깡통으로 짓는 것, 교회 건물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학교 건물 빌려서 사용하는 것, 나머지 돈은 전부 우리 구제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쓴다고 하는 것,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어리석은 짓이자 위선적인 짓입니다. 자신들의 집은 깡통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껍데기와 내용물은 늘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귀한 것은 존귀한 그릇에 담고, 천한 것은 천한 그릇에 담기 때문입니다. 깡통으로 만든 교회는 깡통 하나님이 거하기에 합당한데요. 주님을 진정 존귀하게 여긴다면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성전도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은 존귀한 분이 거할 수 있기에 합당하게 아담하고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훈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그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니라.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주님에게 부딪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막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하셨습니다. 성막 경내는 아무데로나 들어오지 못하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외통수 문으로만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경내에 들어온 후에는 직접 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번제단을 거치게 하시고 물두멍을 거쳐서만 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볍게 다룰 때 하나님은 죽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 들어올 때마다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세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님 전을 섬길 때 지식이 없이 내 열심만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열심히 섬기기 원합니다. 둘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늘 주님 앞에 나오면은 먼저 알고 있는 모든 죄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늘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